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8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미 백악관은 23일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문제와 동맹관계, 기후변화 등에 있어 일본의 역할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 국제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기간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가능하도록 조율해왔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으로부터 의회 초청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 콴유 전 총리가 23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31년간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이날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늘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 셴룽 현 총리는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리 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든 선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해 오늘 29일 치러지는 리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488만 채의 주택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RA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주택가격은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4.7%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와 관련된 통계는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시장의 심각한 문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대중운동연합이 승리했습니다. 20일 치러진 선거 결과 대중운동연합은 29%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극우파인 국민전선이 25%, 진보 성향의 집권사회당이 22%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대대적인 승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전선이 반이민, 반이슬람, 반유로 등을 표방하고 있어 다른 정당들의 연대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당과 대중운동연합은 서로 경쟁관계지만 국민전선의 정권 장악에 대해서는 한 소리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이 23일 반군과 연계된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중부도시 토브룩에 있는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쟁관계에 있는 반군 소속 전투기가 서부도시 진탄에서 공습을 하다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브룩 전부대변인은 조종사가 불에 타 숨졌고 자신들의 병력이 비행기 잔해를 둘러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전투기를 동원해 타후나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겨냥해 공습에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투로 3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정부가 지난주 국립박물관 퇴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위 경찰 간부 5명을 경질했습니다. 이번에 해임된 고위 인사 중에는 관광경찰서장과 정보과장, 튀니스시 경찰청장, 박물관 경찰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뉴스 이수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을 당시 이 적군 수감자를 학대한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와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와 또 공개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싸움에 미국 법원이 민간단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30여 장의 사진들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이 문제가 되는 사진 중에는 미군이 수감자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거나 수갑을 채운 수감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요, 만약 사진이 공개된다면 해외 미군이나 기지가 이 사진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두 달 안에 이 사진을 공개하거나 상급 법원에 항소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법원이 정부의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시민들이 정부를 놓고 재판을 걸 수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는 인권보호 신념 아래 정부를 감시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요. 또 법원은 오직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요. 정부는 자국민 안전과 국가의 입지를 고려하는 쉽지 않은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는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도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늘 하루 종일 맑겠고요.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도 맑은 하루 예상 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보수파에 떠오르는 기수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현재와 관련 논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이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And that is why today I am announcing that I'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크루즈 의원은 23일 일찍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처음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agine in 2017 a new president signing legislation repealing every word of Obamacare.
크루즈 의원은 이날 또 리버티 대학교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키고 미국의 꿈을 다시 실현하려고 대선에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크루즈 의원은 가족 이력과 자신이 펼치고 싶은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히 진보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보수 진영의 기수로서의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 어떤 사람인가요?
네, 크루즈 의원은 티파티라는 강경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고 지난 2012년 텍사스주에서 당선된 초선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네.
크루즈 의원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항목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예.
먼저 크루즈 의원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는 쿠바 사람이고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죠.
그러면 크루즈 의원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났어도 부모가 미국 시민이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크루즈 의원 같으면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자, 크루즈 의원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특히 프린스턴에서는 토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
프린스턴을 졸업하고는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다녔습니다.
네,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 이 법조계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1996년에서 97년까지는 당시 윌리엄 랭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의 법률보좌관을 일했고요. 2003년부터는 텍사스주 법무차관을 지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텍사스주 법무차관으로 일할 때 몇몇 사건을 놓고 연방 대법원에 나가서 9차례나 변론을 펼쳤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2012년에 상원 의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티파티의 지원을 받고 당시 이 텍사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공화당 후보가 됐고요.
네.
다음에 본선거에서도 이겨서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이 특이한 건 이 크루즈 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 선출직 직위,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야지 차지할 수 있는 직위를 맡은 경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하면은 뭐 역시 그 21시간까지 의사 방해한 사건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상원에 들어가고 1년도 안 돼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활동을 조직했고요.
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이 들어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고 21시간 동안 밤샘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크루즈 의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일찍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현재 공화당 안에서 자천 타천으로 당내 경선에 나올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출마한다고 선언해서 기선을 잡으려는 뜻이 있을 겁니다.
네.
또 앞으로 공화당 경선이 시작될 때까지 10달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출마한다고 발표를 하면 언론의 관심을 다른 후보들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 발표가 선거 자금 모금에 유리하다는데요. 사람들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한테 돈을 기부할 때 보통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잘 주지 않는답니다.
네.
돈을 줬다가 이 돈을 받은 정치인이 대선에 나오지 않으면 낭패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크루즈 의원 측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선언하면 이 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일자로 바로 오늘 3월 23일이 미국의 건강보험법,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발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5년 전 오늘인 2010년 3월 23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건강보험법이 발효됐습니다.
네. 자, 지난 1960년대에 흑백 차별을 공식적으로 없앴던 민권법 법과 마찬가지로요. 이 건강보험법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5년 전에 건강보험법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을 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 성명에서 건강보험 개혁이 여러 면에서 예상보다 더 좋았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법을 비판한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가 가져온 현실을 바로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케어를 두고 뭐 이러니저러니 아직 말도 참 많은데요. 이 법이 도입된 다음에 보건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 게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변화를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숫자부터 살펴보죠. 네.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받은 뒤부터 약 1,600만 명이 의료보험에 든 것으로 미국 정부가 계산하는데요. 네. 현재 미국 안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네. 이 건강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졌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요.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험에도 들지 못한다는 조항이었는데 이 새 법에서는 이 조항을 금지했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매길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바마 케어가 바꾼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예전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자기 마음이었는데요.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네.
또 옛날에는 보험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부모 보험에서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26살까지 이 부모가 가진 의료보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종류의 보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변화들은 오바마 케어가 가져온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건강보험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연방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5년 동안 여러 번 건강보험법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렇게 건강보험법을 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알아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를 개개인이 결정할 일이지 나라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는 말이 되겠죠.
네.
다음은 돈 문제인데요.
네.
건강보험법을 시행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러면 정부가 지는 빚, 즉 재정 적자가 늘면서 결국 세금이 늘어날 텐데 그런 상황이 싫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에요. 오바마 케어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험을 사는 사람에게 연방 정부가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네.
현재 이 자체 거래소가 없는 주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연방정부가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오는 6월에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네.
만일 연방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다루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한 약 800만 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현직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이 이번 주에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연방수사당국이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을 이번 주 초에 기소할 것이라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현직 연방의원이 기소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진 않은 일인데요. 메넨데스 의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뭔가요?
네, 아직 혐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보면 부패 혐의입니다.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 특정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줬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얽힌 사람이 이 플로리다주에 사는 유명한 안과의사 살로몬 멜젠 씨인데요.
네.
메넨데스 의원이 대접을 받고 멜젠 씨를 위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네, 이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 살라몬 멜젠이 이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타가는 과정에서 문제 일으켜서 조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멜젠에게 조사가 들어오니까 메넨데스 위원이 관련 부서인 보건부 측에 노인 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네.
또 수사 당국은 멜젠 씨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벌이는 사업을 도우려고 메넨데스 위원이 국토안보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잡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티파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크루즈 의원이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네네.
이 티파티 바로 미국 정치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다과회쯤 되겠죠?
네네.
이 홍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임이 티파티인데 미국 정치에서 티파티는 무슨 뜻인가요?
네, 이 티파티의 T는 text enough already의 그 머리 글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내기 싫다는 뜻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된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티파티 지지자들은 보스턴 티파티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18세기 중반에 영국이 그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이 화가 난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올라서 배에 실려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차 사건인데요.
네.
정부의 세금 정책에 항의한다는 점에서 보스턴 티파티와 같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티파티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네.
티파티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이 티파티 운동은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과 그 경기 부양 정책에 항의해서 나왔는데요. 이 운동이 퍼지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그 중심에 릭 산텔리란 기자가 있는데요. 이 CNBC란 그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에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마구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생방송 도중에 고함을 질렀다고요. 도대체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웃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택 융자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냐.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 여기에 찬성한 미국인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택융자 구제 정책에 항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에 티파티를 만들어서 이 미시간 호수에 금융상품을 갖다 버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산틀리 기자가 이렇게 고함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망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이 티파티 이름을 내건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산텔리 기자가 미시건 호수에 금융상품을 갖다 버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티파티 운동에 동참한 시위자들이 항의 표시로 이 차를 쏟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봉지차 보내기 운동도 벌어졌었고요. 백악관 담장 너머로 차를 갖다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 보스턴 티파티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네. 자, 티파티의 T가 이미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보스턴 티파티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니까요. 높은 세금에 반대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이 티파티가 내세우는 주장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티파티는 한마디로 큰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와 큰 기업, 큰 부채, 큰 세금 이런 걸 싫어하는데요. 네.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티파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웹사이트를 보면요.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이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정부 간섭은 중단돼야 한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매우 보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티파티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티파티 지지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대부분이 백인이고요. 나이가 많은 편이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2012년에 미국 CBS 방송과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티파티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미국 남부에 거주하고 있고요.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지자들이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기독교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반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에 화가 난 겁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과 정부 지출, 실업률, 뭐 경제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화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2012년 여론조사에서 티파티 지지자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티파티 운동을 이끄는 어떤 중심이 되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티파티는 어떤 그 중앙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특정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티파티는 일종의 시민운동인데요. 티파티 애국자들이란 뜻의 티파티 페이트리어츠, 또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프리덤 웍스 등 크고 작은 여러 단체가 연계해서 티파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단체는 회원 수가 뭐 수백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래에서부터 그 시민 개개인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흔히 그 풀뿌리 정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이 돈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 티파티 활동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네. 이 티파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Donate now. 그러니까 지금 기부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티파티를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 또 기업인들에게 기부금을 받습니다. 이 텍사스 석유 재벌인 데이비드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는 이 티파티의 큰 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 있고요.
네.
티파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 세러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미셸 바크만 전 하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미셸 바크만 전 하원 의원은 한때 그 티파티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이 티파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요. 2010년에 미국 의회 내 그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티파티 코커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치인들이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선거에서 티파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010년에는 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30명 이상 연방의회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선거에서는 기세가 좀 꺾였는데요. 이 티파티의 여왕이라고 했던 미셸 바크만 전 하원 의원만 해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그다지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사퇴해야 했죠. 그래서 이 티파티 운동이 후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파티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무시하지 못할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티파티 운동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아침 5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Try to Remember 들으시고요. ABC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pi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한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보스턴 티파티,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 알아봤죠.
네, 영국의 조세 정책에 분개한 식민지 미국인들이 보스턴항에 정박한 영국 배에 올라서 배에 실려있던 차, 홍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영국이 총독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미국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자, 오늘은 C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입니까?
네, 오늘의 용어 같이 들어보시죠.
C is for civil rights movement.
Civil Rights Movement, 민권운동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민권은 시민의 권리란 뜻인데요. 특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말합니다. 공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민권하면 흑인의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과거 예속 상태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네, 남북전쟁이 끝난 뒤 1870년에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5조의 내용입니다. 인종이나 노예 출신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역의 흑인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기까지 그로부터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핫산 제프리스 교수는 19세기 말에 남부주들이 주헌법을 다시 쓰면서 교묘한 문구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의 주들은 새로 주헌법을 만들면서 인종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 해당되는 문구를 집어넣었죠. 그 예로 조부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1865년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1890년에 그 손자도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65년이라면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아직 노예에서 해방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투표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헌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주의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들은 널리 짐 크로우법이라고 알려진 법에 따라서 인종차별을 받았는데요. 백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없었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이나 화장실도 다 따로였고 심지어 버스 좌석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불만을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미국 사회에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해서 흑인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했다가는 폭력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달려가서 국민권 박탈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지 않았던 건 바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문자 그대로 살해를 당했을 테니까요. 투표할 만한 후보도 없었고 또 그런 가치 없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는 흑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흑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1950년대 중반에는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이 위헌이란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백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오면서 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차츰 무너졌는데요. 여기에 힘을 얻은 흑인들은 주택과 교통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파크스는 인종분리 정책에 따라서 흑인들에게 할당된 뒷자리에 가서 앉았지만 버스는 금방 만 원이 됐고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다가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운전기사의 요구를 거절한 로사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 조례를 어겼다는 혐의였는데요.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더는 참기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젊은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는데요. 다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하산 제프리스 교수입니다.
로자 파크스 여사는 거의 1년 동안 계속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통해서 몽고메리와 남부 전역의 인종차별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대중교통수단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인들의 협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4만 명에 달하는 이 지역 흑인들이 거의 1년 동안이나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점은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약 1년 동안에 걸친 투쟁 끝에 엘라바마주 흑인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56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엘라바마주의 버스 분리 탑승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했습니다. 흑인들은 이런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침묵 시위와 불매 운동 등 가진 방법을 동원했고요. 새로 민권법을 제정해달라고 연방 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흑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1963년 여름 워싱턴에 모인 수천 명의 흑인은 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식과 예전에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란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란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바로 이날 나왔는데요. 감동적인 킹 목사의 연설은 미국인들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유권자 등록을 독려한 사람들 덕분에 흑인들이 투표권을 비롯한 자신들의 권리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행진 다음해인 1964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민권법이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민권법은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제프리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1964년 민권법은 중요한 법이었지만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투표권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권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투표권법이 마침내 통과됐고요. 1968년에는 주택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1964년의 민권법은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죠.
1968년 미국 흑인 사회는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 보수주의자의 총격을 받고 숨진 건데요. 이날 킹 목사의 죽음과 함께 미국 민권운동이 막을 내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스 교수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미국 민권운동은 킹 목사 개인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킹 목사가 암살당한 뒤에도 민권운동은 계속 이어졌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제프리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196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베트남 전쟁으로 옮겨가면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조직화해서 민권운동을 계속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전국적인 지도자는 없지만요. 이 미국 내 어느 지역 사회건 조금 더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민권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네, 미국 흑인 민권 운동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민권 운동 하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흑인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폭력주의를 앞세우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억해야 할 인물로 로사 파크스를 꼽고 싶은데요.
네.
흑인 민권운동의 시발점이 된 버스 승차 거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로사 파크스도 참 중요한 인물이죠. 이 로사 파크스 기념 우표도 있고요. 또 미 의사당에 가면은 로사 파크스 동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조각상 전시실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조각상이 전시된 곳입니다. 지난 2013년에 로사 파크스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동상 공개 행사에서 로사 파크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We celebrate a seamstress, slight in stature, but mighty in courage.
비록 키 작은 재봉사였지만 용기 많은 대단했던 여성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역경과 부당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로사 파크스의 반항이 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사 파크스의 동상이 여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Civil Rights Movement, 미국 민권운동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talking to a brick wall,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그 여자와 이 문제를 논의해봤는데 꼭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How come? 왜? 라고 묻네요. 이어 마이크가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저런 해결 방법을 알려줘도 들으라고 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Today's expression is talking. T-A-L-K-I-N-G. Talking to. T-O. To. A. Brick. B-R-I-C-K. Brick. Wall. W-A-L-L.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If talking to someone i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either not listening or not understanding you. Talking to a brick wall. 말 그대로 하면 벽돌 담에 대고 이야기하다 라는 뜻인데요.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비꼬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한국 속담으로 쇠기의 경 읽기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 문제를 논의해봤는데 꼭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lking to a brick wall 입니다.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Why don't you listen to what I say? I feel like I'm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하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꼭 새 귀에 경읽기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talk to Jamie right now. It's going to be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하면 제이미한테 지금 말 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쇠기의 경읽기가 될 테니까 말이지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talking to a brick wall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Let's review. If talking to someone i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either not listening or not understanding you.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3월 초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용기 있는 여성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세계 각지에서 평화와 인권, 남녀평등,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가져오는 데 노력한 10명의 여성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여성들은 불의와 불평등, 그리고 위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주인공들입니다. 일부 수상자들은 자국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여성들을 위해 길을 개척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수상자들도 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파헤친 언론인으로부터 극단주의 세력과 지역단체 간의 연대를 이끌어낸 여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을 위해 활동한 여성, 그리고 여성의 성공을 돕는 민간단체 NGO를 창설한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여성들의 연합을 이끌어낸 여성도 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또 에볼라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간호사도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공군 조종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캐서린 러셀 세계 여성 문제 전담 대사는 시상식에서 여성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수상자야말로 각자의 나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매일 긍정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셀 대사는 그러면서 용기 있는 여성상을 통해 여성들, 특히 정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성들도 자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날의 수상자들이 바로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코소보의 언론인으로 올해 용기 있는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라바나 자라시는 수상 소감을 통해 본인은 자녀 둘을 둔 어머니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해야 하며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꿈을 쫓아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세계 여성 문제 전담 대사는 자신 앞에 놓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승화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서명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분리주의 반군이 이날 동부 지역에는 자국군 병력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 안드리 리셴코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리셴코 대변인은 분리주의 반군이 오리코베 마을 인근에 있는 정부군 병력을 향해 그라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병력에는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8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자축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문제와 동맹관계, 기후변화 등에 있어 일본의 역할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 국제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기간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가능하도록 조율해왔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으로부터 의회 초청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콴유 전 총리가 23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31년간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이날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는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 셴룽 전 총리는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리 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줬으며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든 선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해 오는 29일 치러지는 국장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488만 채의 주택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23일 이같이 밝히고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와 관련된 통계는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우드알 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23일 인접국인 예멘에서 충돌이 종식되지 않으면 아랍 국가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은 수도 리야드에서 기자들에게 아랍 국가들은 중동을 침략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또 예멘 내 이란의 개입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예멘 정부군은 하디 대통령이 비신 중인 남부도시 아덴에 침투한 후티 반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족은 지난해 9월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일 남부도시 타이즈까지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정부가 지난주 국립박물관 테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위 경찰 간부 5명을 경질했습니다. 이번에 해임된 고위 인사 중에는 관광경찰서장과 정보과장, 튀니스시 경찰청장, 박물관 경찰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튀니지 총리실 대변인은 하비브 엘시드 총리가 20일 사건이 발생한 국립 바르도 박물관을 시찰한 뒤 보안상 일부 허점을 발견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